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기자들에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경제적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푸틴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시 우크라이나에 미군의 지상군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선 결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동부 나토 국가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병력을 재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7일 화상으로 회담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인근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시 강력한 경제, 비경제적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부 켄터키주의 10일 초강력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적어도 7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켄터키 주 당국을 이용해 이날 320km 구간을 휩쓴 토네이도로 켄터키주에서 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며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켄터키 주지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켄터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토네이도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0일 밤부터 토네이도 20여 개가 발생해 켄터키를 비롯해 아칸소, 일리노이, 미주리, 테네시 등 중부 6개 주를 휩쓸면서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주에서는 돌풍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지역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켄터키 지역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자원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세계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 회의가 열리는 영국 리버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일 외교장관 회동 소식을 전하며 두 사람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중심적 역할의 중요성을 포함해 다양한 역내와 국제 우선순위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이 자유롭고 개방되며 상호 연결되고 번영하며 탄력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를 위해 미안의 3국 간의 협력의 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두 장관이 이날 회동에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맞춰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의원들이 내년 1월 또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10일 그레고리 미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자사와 인터뷰에서 다음 달 여야 의원들과 함께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원 총통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스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완과 함께할 것이며 타이완의 방어 역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스 외교위원장은 다음 달 타이완 방문에 외교위 소속 의원 50여 명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의 한 외교위원은 지금은 위협받고 있는 동맹국들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할 때라며 의원들의 초당적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12일 아랍에미리트를 전격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가 지난해 관계 정상화에 나선 이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전 강요회의에서 나는 오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기 위해 출발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자에드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 등 최고위급 인사들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이란의 위협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를 마칩니다. 경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다시 할게요, 현지 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이 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6년 만에 군사교육 일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한다고 발표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7일 이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최 기자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국 백악관이 그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한다는 것은 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지만 올림픽을 축하하는 정부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2018년에 한국 평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당시 미국은 이제 선수단과 함께 이를 축하하는 사절단으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축하사절로 보냈었고요. 북한도 당시 그 선수단과 김여정 부부장을 보냈으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100% 참여한 그런 셈인데요. 만일 선수단은 보냈지만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그 외교적 보이콧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은 보내지만 사절단, 축하 사절단은 보내지 않아서 올림픽에 그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선수단만 보낸다. 이런 것이 이제 외교적 보이콧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올림픽은 사실은 원래 그 인류 화합의 축제죠. 그리고 또 스포츠와 이제 정치는 엄격히 구분한다. 이런 것이 아주 그 국제적인 하는 규범. 이렇게 이제 헌장에는 써 있지만 실제로는 네. 과거사를 보면 올림픽이 이제 정치에 휘말려서 논란을 빚은 적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냉전 시절이죠. 1980년대 소련에서 그 모스코바 그 올림픽을 이제 열었는데요. 당시 그 소련이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그 항의하는 뜻에서 불참을 했죠. 그래서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한 60여 개국이 여기서 불참을 해서 그야말로 모스코바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됐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4년 뒤에는 이번에는 반대로 LA에서 열렸습니다. LA에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당시에는 소련이 이거에 대한 그 일종의 보복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참을 했고 소련뿐만 아니라 동독, 쿠바 이렇게 10여 개국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과거 그 올림픽 역사를 보면 원래는 국제 규범상 올림픽 또 스포츠와 정치 이런 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 정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올림픽이 이렇게 정치에 휘말려서 상당히 그 혼란과 분란을 일으킨 그런 적이 많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이 중국의 인권 탄압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기자가 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정부는 그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 또 반인도 범죄 그 밖에 다른 인권 유린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백악관 측은 밝혔는데요. 즉, 그 올림픽의 공식 사절을 보내는 것은 바로 중국의 이런 인권 유린 행위를 묵인하는 그런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서 보면 그 미국 의회 등에서는 그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또 홍콩의 인권 탄압 이런 그 중국의 인권 유린을 문제 삼아서 아예 베이징 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됐었는데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선수들은 보내되 공식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이런 그 외교적 보이콧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또 여전히 그 미국과 그 중국 간의 갈등 이것이 계속 그 고조되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주로 이 경제적인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었다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인권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그 중국산 상품에 그 비싼 관세를 부과하고 또 화웨이 같은 중국의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런 그 경제적인 강경책을 썼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제 홍콩의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등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소수민족 탄압 이런 인권 유린을 비판하면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그 이런 갈등과 그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아마 이번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 뭐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그 미국에 강력 항의했으며 이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쭉 그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미국이 인권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그런 인권 탄압이 없고 오히려 미국이 인디언을 과거에 학살을 했는데 이것이 진짜 학살이다 이런 일종의 뭐 반격이라면 반격 그런 것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게 이제 외교적 보이콧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초청하지 않았는데 뭘 안 보낸다는 것이냐 뭐 그런 그 얘기도 하고 네.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정치적 계략이다 또 이런 얘기 그리고 스포츠 정치화를 중단해라 이게 스포츠 올림픽하고는 이런 그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인데 스포츠를 악용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일 미국이 이런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요 영역과 국제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종의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느냐 여부는 동맹국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진짜 의미가 뭔가요?
네, 뭐 일단 미국은 자신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택했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국무부도 관련해서 각국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외교적 보이콧은 주권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문제에 대해서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나라들로서 특히 동맹국들 이런 나라들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미국은 물론 또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일수록 더 고민이 깊을 텐데요. 미국이 지금 올림픽 그 보이콧 결정 배경으로 인권 문제를 지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면 중국의 인권 유린에 눈감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서 고민이고요. 또 네. 반대로 만약에 보이콧에 동참하게 되면 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적 보복 같은 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지금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이제 2월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미국의 동맹국들 또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이를테면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계속 그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호주는 이런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그 8일 현재 그 대개 한 6개 나라가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에 그 보이콧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제 일찌감치 그 외교적 보이콧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이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이름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두 그 중국에 대항하는 안보 동맹이죠. 그 오커스 회원국들이고 또 정보적으로는 그 정보 동맹이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스 다섯 개의 눈이라고 일컫는 그 정보 동맹이 있는데 거기 그 회원국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에 동참을 했는데요. 아마 미국이 사전에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이것을 아마 그 우방국 동맹국들에게 사전에 아마 통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각자들이 아마 결정을 한 그런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다만 프랑스는 보이콧에 그 동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보이콧에 그 효용성이 없다. 그리고 올림픽은 이렇게 정치와 스포츠가 분리돼야 되는데 이렇게 올림픽을 정치에 그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프랑스는 어쨌든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일본은 좀 망설이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는 국익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동참한다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그 내년이 일본과 중국이 그 국교 정상화한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내년에 그 일중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것을 준비한 게 있는데 만일 여기서 그 미국의 입장에 동참해 버리면 역시 그 분위기가 해치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좀 그 결정을 안 내리고 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8일 그 청와대가 밝힌 건데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외교부의 그 최종건 차관은 한국은 2018년 평창올림픽 그러니까 베이징올림픽 바로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연 나라니까요. 예. 그 직전국에 그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는 뭐 최종 발표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이콧에 동참 안 하는 그런 쪽의 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도 이를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 동참 문제로 참 미묘한 그 상황인데, 한국의 문제는 이제 이와는 또 다른 문제로,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함에 따라서 이 종전선언 추진에 어려움이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의 말 잠깐 들어보죠.
We'll be less responsive to...
디트라니 전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중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바이든 행정부의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이 왜 이들은 반대하는 것인지 이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북한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국계인 영김 의원이 주도를 했고요. 이번 사안은 또 다른 한국계 의원인 미셸 스트리 의원 또 여기다가 이제 하원 외교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 공화당 중진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이 서명을 했는데요. 현재 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종전선언이 평화 증진보다는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평화를 위한 대화전에 제재 완화가 최우선순위가 된다. 북한이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평화협정, 이거 시기상조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인권 기록을 개선할 때까지, 이런 모든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번에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은 대조적으로 어떤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촉구해 왔는데요. 최근에도 그 의원 23명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블링컨 장관에게 그 한국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 의회 하원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이런 흐름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의회는 뭐 의원들끼리 뭐 각자 그런 의견들을 서로 뭐 같이 모아서 그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 이제 국무부가 이제 정부 측인데 국무부, 미 국무부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그 VOA가 국무부에 이번 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논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서한,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반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고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인데요. 정책의 변화가 없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그 가시적 진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대로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 의지가 없고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일본과 이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화상회의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문 대통령의 연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입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는 무관하게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또 미중 갈등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해서 한반도 평화를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확고해지는데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이죠. 그 유엔총회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공식 선언을 이제 종전선언을 그 제안한 이래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일종의 그 외교적 총력전을 펼쳤죠. 그래서 미국과 지난 한 석 달간 그 협의를 마쳤고 최근에는 그 중국의 그 양제 측 정치 외교 담당 국원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뭐 올림픽 보이콧 문제가 뭐 불거지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더 물러날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마 중국이 이 저 보이콧 문제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거꾸로 활용해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결을 해보겠다. 아마 이런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인터넷 그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이것하고는 어떤 그 영향이 미치게 되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한국 정부는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그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죠. 진퇴양난에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보이콧 동참 시에는 그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을 그 추진하기로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그 여러 가지 일정이든 또 아니면 그 내용이든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보이콧에 불참을 하게 되면 또 미국과의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또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건 아닐까 이런 그 우려를 배제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그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련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그 하나는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중국이 참여했던 수준에서 이번에 한국도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결국 그 미국과 함께 같이 보이콧에 동참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또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고 그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종전선언 여기에도 아무래도 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정부는 그 계속 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종전선언 추진이 힘들어질 것 아니냐.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지금 미중 갈등이 이제 격화됐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핵화 문제, 종전선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 협력을 해도 북한을 그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협력은 둘째치고 이렇게 그야말로 외교적으로 싸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권 이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상당히 벌여서 북한이 그 와중에 틈타서 핵국가로 이렇게 입지를 굳힌다 이렇게 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물론 나쁜 일이고 미국에게도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공통의 이해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와 갈등, 비핵화와 올림픽 이런 것을 연계 안 시키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 견해가 지금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또 북한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결정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한국은 계속 종전 선언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문제의 핵심은 지금 고음은 그야말로 평양, 북한에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여를 할까요?
네. 북한은 최대 후방인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참가해서 축하를 하면서 자리를 빛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 북한은 그 국가 차원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그 도쿄 올림픽, 도쿄 하계 올림픽에 불참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로부터 내년 말까지 그 북한 올림픽 위원회에 자격을 정지당하는 징계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에 그 신종 코로나 여파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고요. IOC는 마지막까지 북한에 참가하도록 그 설득을 했는데 북한은 끝내 이를 외면했고 결국 그 IOC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제한하는 그런 그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내년 2월 4일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 자격으로 참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 IOC는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북한 국기를 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선수들이 그 종목별 예선을 통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또 별도로 지금 IOC가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북한은 베이징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종전선언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는 셈인데 북한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은 지난번에 그 박지원 한국 국정원장의 그 국회 보고를 통해서 일부 밝혀졌는데요. 북한의 입장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미한 그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대북제재 해제 이것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은 종전선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전선언을 안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남북한 간의 그 물밑 접촉에서 분명히 여러 얘기가 오갈 텐데 아직까지 그 딱 부러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만일 이것이 그 결론을 내렸다면 평양에서 뭔가 이제 긍정적이거나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또 뭐 부정적이거나 이런 그 언급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역시 그 물밑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만일 이번 종전선언 이것이 북한에게 이제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앞으로 한 1, 2년간은 이럴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 5월에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은 새 대통령이 들어서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새로 세우고 그러려면 1, 2년은 후딱 갑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내년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정치의 그 시즌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미국도 국내 정치가 이제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 차가 되는 그런 애인데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식량난, 외화난, 물자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종전선언을 군사훈련 중단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입장을 해서 이걸 흘려보낸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한 1, 2년간은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한편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7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뭐 늘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좀 갖고 있나요?
예, 이 답변은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이 사실상 무산될 것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한 말인데요.
네.
외교적 보이콧이 발표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어떤 진전이 있느냐 이런 그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답을 하는 대신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 즉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종전선언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최근에 상당히 그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 질문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이 정도 입장만 밝히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 외교의 중요성 또 대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그 주제어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미국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고요. 거기서 이제 그 실용적인 접근법 이런 것, 그 북한과 관여 이런 방침을 정한 후에 지금 북한에는 아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그 적대 정책의 폐지 또 제재 완화 이런 조건들을 먼저 내세우면서 지금 그 미국이 제안한 대화 제의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 일꾼 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런 대회를 연 의도가 뭘까요?
네, 지난 4일이죠. 그 평양에 있는 그 4.25 문화회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선인민군 군사교육 일꾼 대회 이런 것을 열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여기 그 참석한 그 군사교육 일꾼들하고 수백 명하고 그야말로 사진을 그 찍기도 했습니다. 뭐 의도는 뭐 분명해 보이는데요. 북한에서 그 군인들의 그 사상 통제 이런 걸 강화하고 또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생각할 것은 지금 북한에서는 조용원 조직 비서가 상당한 실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원 조직 비서는 그야말로 노동당 조직 지도부 출신으로 지금 북한의 그 경제난 이런 것을 맞아서 상당한 그 이념 통제, 사상 통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 70번 정도 공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20회가 전부 다 평양에서 정치회의 또 강습회 이런 걸 많이 열어서 자신들에 대한 그 충성심을 고취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건 역시 조용원 조직비서가 주도해서 이렇게 군사 인민군에서 사상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간부들을 불러 모아서 사상 통제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경제난이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경제는 오히려 좀 등한시하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좀 그 잘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외부의 관측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는 단 한 번도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지 않고 평양에서 회의만 열었습니다. 왜 그런지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단 그 신종 코로나 사태 또 북한의 경제난 이 두 가지 이유를 올해 김 위원장이 그 군사연 지지도를 하지 않은 주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 지금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국제사회 제재가 길어지면서 무역 대부분 중단됐고 따라서 외환난이 가중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신종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국경 봉쇄가 이어졌고 그래서 그나마 있던 무역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홍수, 가뭄 이런 자연재해도 계속되면서 식량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만성적인 삼중고 이런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박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김 위원장의 최우선 관심사가 그 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신종 코로나와 많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경을 봉쇄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의료시설이 열악한 이런 북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 군사현지 지도를 다니다가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 아예 현지 지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그 현지 지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대가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또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미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한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정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내용, 그리고 몇 가지 북한 내부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가운데는 아주 넓은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이 잔디 광장 중심에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그 북쪽에 백악관이 있는데요. 백악관은 바로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고 대통령 가족이 사는 관저이기도 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만 제외하고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이곳 백악관에 들어와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건물이 크지도 웅장하지도 않지만 세계 최강의 권력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백악관. 이곳을 거쳐간 미국 대통령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소개해드리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백악관에 들어가 살진 못했지만 백악관 건축 과정을 총지휘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얘기입니다.
First U.S. President, Commander-in-Chief of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독립전쟁 때 총사령관을 지냈죠. 굉장히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 기반을 세웠고요. 또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본을 보였죠.
We hold him up as the father of our country. I think.
네, 우리 미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있는데요.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바로 그런 인물이죠.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대에도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지 워싱턴. 과연 워싱턴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저 조지 워싱턴은 1732년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버지니아의 웨스트 모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제 초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상이 좀 완고해 보이죠? 입가가 부자연스럽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틀니를 껴서 그래요. 나무로 만든 틀니를 끼고 다녔는데 어찌나 불편하던지요. 사람들한테 틀니를 보이기가 싫어서 항상 입을 앙 다물고 있었죠. 하지만 원래 성격은 사교적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밥도 먹고 그러는 걸 좋아했답니다. 제 아버지는 큰 농장을 소유한 지주였는데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죠. 저는 젊었을 때 토지 측량사로 일을 했는데요. 이복형이 재산을 다 물려받는 바람에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뭐 나중엔 형이 일찍 죽으면서 결국에 집안 땅이 다 저한테 오긴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별로 편안한 생활을 하질 못했습니다. 저는 측량사로 일하면서 오하이오강 계곡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웬만한 버지니아의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서부에 새 땅을 개척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 지역 영토를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7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영국군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알리게 됐죠.
영국군 장교로 프랑스에 맞서 싸웠던 조지 워싱턴은 얼마 안 가서 이번에는 영국을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보스턴 서포크 대학교 역사학과 로버트 앨리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영국의 조세 제도가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미국 사회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영국의 조세 제도에 반대했고요. 영국이 보스턴을 봉쇄하고 보스턴에 군대를 보내자 이제 미국이 저항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영국에 대항해서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조지 워싱턴은 존 애담스의 지명을 받아서 대륙군 총사령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군대를 세워야 했던 거죠.
군대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농부나 장사꾼이었고 그저 임시로 무기를 든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병사로 훈련시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워싱턴의 가장 큰 공이라면 군대가 분열하는 걸 막고 단합시킨 겁니다. 사실 전쟁이 막바지에 일부 장교들이 당시 혁명정부를 전복시키고 군대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말렸죠. 정권을 잡으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8년 동안에 걸친 독립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미국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정식으로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영국왕 조지 3세가 미국인 화가 벤자민 웨스트에게 물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은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이긴 뒤에 무슨 일을 할 예정이냐고 말이다. 웨스트는 워싱턴 장군이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지 3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만약 조지 워싱턴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조지 3세는 말했다.
조지 워싱턴은 실제로 독립전쟁이 끝나자 독립군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고 마운트버논에 있는 자신의 농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권력을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마다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앨리슨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당시 정부가 별로 효율적이지 못했거든요. 1787년에 각 주가 새로운 정부안, 그러니까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재헌의회를 개최하자고 나오게 되는데요. 워싱턴이 이 재헌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죠. 여기서 나온 헌법이 지금 미국 헌법입니다. 새 헌법이 통과된 뒤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뽑혔는데요.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또 매우 공정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했고 또 이들을 공동의 목표 아래 뭉치게 했습니다.
1789년에서 1793년까지 워싱턴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는 대통령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할애됐다. 미국의 첫 행위정부를 구성한 워싱턴. 알렉산더 해밀턴을 초대 재무장관으로 임명해서 미국이 전쟁 빚에서 벗어나 재정적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했다.
네, 워싱턴은 또한 미국의 새 수도를 포토막 강가로 정하고 그 건설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는데요. 첫 번째 임기가 끝나자 역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으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793년에서 1797년까지 워싱턴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외교 문제에 집중됐다. 워싱턴은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중립을 지켰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후에 조지 워싱턴은 신생 독립국 미국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힘썼는데요. 대통령으로서 워싱턴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무엇일까요? 서포크 대학교 로버트 앨리슨 교수는 영국과 평화를 유지한 점을 꼽았습니다.
가장 큰 업적이라면 영국과 화해한 일일 겁니다. 영국과 새로 평화협정을 맺은 거 말입니다. 당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중이었는데 미국인들 분위기는 프랑스 편을 들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독립전쟁 중에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줬으니까 미국도 프랑스를 도와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워싱턴 행정부는 영국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워싱턴은 또한 후대 대통령이 본받을 만한 여러 선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은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서로 다른 부가 있다는 점을 존중했는데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을 제정하는 건 의회의 몫이고 대통령이 할 일은 법을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의 첫 번째 임기 때 큰 논쟁이 벌어졌던 게 뭐냐면요. 처음 의회가 열렸을 때 대통령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존 애덤스는 자유의 수호자, 미국 대통령 카카 이렇게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옥좌처럼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의자를 만들자고 했죠. 군주제 비슷했는데 워싱턴은 군주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회가 법을 만들고 만약 의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워싱턴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대통령과 의회의 생각이 다를 뿐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법을 만드는 일은 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워싱턴은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주류세, 그러니까 위스키에 대한 세금이 대표적입니다.
워싱턴 행정부가 군인들을 보내서 펜실베니아 농민들한테서 위스키세를 걷었습니다. 농민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아서 그런 건데 좀 과응 반응이었던 거죠. 연방정부가 미국 전역에서 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앙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행정부는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이 중심이 돼서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했는데요. 반대자들은 행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은 헌법이 정부에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정부가 은행을 만들 수 없다는 문구도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행정부 권한을 확대시키면서 중앙은행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대당이 나오게 되죠.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공화당이 설립됩니다.
전문가들이나 일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늘 역대 최고의 대통령 3위 안에 조지 워싱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높은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역사학자 로버트 앨리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국가를 단합시켰기 때문일 겁니다. 독립전쟁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군사독재나 군주제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나라를 단합시킨 겁니다. 또 한 가지, 워싱턴은 권력을 장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마친 뒤에 얼마든지 세 번째 임기에 당선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스스로 권력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워싱턴에 대해 기억해야 할 점이라면 바로 그겁니다. 워싱턴은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때 얼마든지 독재자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우리 모두가 긴급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는 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는 젊은이들이 넘치는 대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는 활기차고 혁신적이며 일자리와 기회를 잡으려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프리카는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25세 미만이라며 2050년이 되면 지구상 4명 중 1명은 아프리카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경제지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완성될 경우 아프리카는 전 세계 5위의 경제 단위가 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케냐와 나이지리아, 세네갈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개 나라가 모두 민주국가들이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just come from Kenya, where we announced a new initiative to help more people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Committed for the first time to join negotiations.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방금 케냐에서 돌아왔다며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돕기로 했으며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막고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협력해 아프리카 젊은이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나이지리아에 21억 달러를 지원해 이 나라의 보건과 교육, 농업과 정부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이지리아의 기업 창업과 발명을 돕는 이노브 8이라는 혁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또 세네갈에서는 미국의 4개 기업이 사회 간접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와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세네갈 다카르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미국의 투자와 지원을 받아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의 이번 순방은 아프리카에서 우리 파트너십이 갖는 폭과 깊이를 반영하며 또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단기적으로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용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